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랙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교성도 교회의 제181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괄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물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분위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체의 이보좌인 디터 F. 우스트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1차 반연차 대회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회원들과 많은 친구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에는 매기 로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케츠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모임을 신약하며 합창단이 하나님 일어나셔서 빛을 주소서를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 개회기도를 70인 정원에 왓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개회기도가 끝난 후에는 합창단이 주사랑 느껴요를 부르겠습니다.
Heavenly Father, on this Sabbath,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전 세계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많은 풍부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삶과 인생은 우리들에게 삶의 진리를 제공해주고 또한 속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선지자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동반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옆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게 간구드립니다. 또한 11사도 정원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전 세계에서 그분들이 정하는 특별한 증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그들이 매일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복음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도록 권유하는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음악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권고와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순종할 수 있게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과 델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이신 매튜 오 리차드슨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지방무대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교회에 힘을 실어주었던 초기의 선교사들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바체슬라프 에피모프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인 개종자로서는 처음으로 선교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내는 맡은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애석하게도 에피모프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2세였습니다. 개척자와 같았던 이 두 분에 대해 말씀하다가 저는 에피모프 자매님이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지 청중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 뒤쪽 자리에서 한 자매님이 일어났고 저는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갈리나 에피모프 자매였습니다. 자매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했으며 주님과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해 힘찬 간증을 전했습니다. 에피오포 회장 부부는 거룩한 성전에서 임봉됐습니다. 자매님은 자신들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휘장 2편에서 그리고 남편은 휘장 첫편에서 여전히 선교사 동반자였습니다. 자매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성전 성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충실한 부부의 예에서 보듯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영원한 단합이란 의로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는 성약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계약이라는 의미를 갖는 성약은 대개 둘 이상의 당사자에게 맺는 합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용어로서의 성약은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결정하시고 각 사람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약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성약에 따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사에 걸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전반에 걸쳐 그분은 성약을 맺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약들은 그분의 충만한 복음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대가로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약의 자녀인 구대륙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성약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성약입니다. 몰몬경에도 성약의 자녀인 신대륙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주께서는 성약의 자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로 하여금 각각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임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고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재차 확인하셨던 성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속이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영원히 증식하며 또한 신권을 소유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특정한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자손들에 의해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 성약은 천대 이상까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 중 일부는 성취되었으며 일부는 아직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몬경 초반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리하이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성약은 곧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의 성약이 이 후기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주님은 이 후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성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와 자기 허리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니 나의 종 조셉은 그의 허리에서 낳느니라.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이라. 새롭게 된 이 약속과 더불어 우리는 고대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신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신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축복인 영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사람들도 있고 입양되어 그의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모두 함께 이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약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슬러가는 혈통에 대한 선언까지도 알게 됩니다. 성약의 형제들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대한 자격을 갖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얻고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은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당하게 신권을 받는 형제들은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합당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이 맹세와 성약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성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예임되고 준비됐습니다. 그것이 신권 의무의 선교사업이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약 4천 년 동안 고대하고 준비해온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세상 만방에 퍼져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약속된 이스라엘 집합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있을 이 위대한 시기에 선교사로서 합당하게 봉사하는 우리와 우리의 아들에게 의지하시며 우리의 딸들에게 매우 감사하십니다. 물멍경은 주님이 성악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표적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된 물멍경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바 그들을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에 관한 성악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 알지니라. 참으로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몰몽경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몰몽경의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몰몽경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게 해주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알도록 권유합니다. 몰몽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성약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계획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겠다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성약을 지킵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되며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아버지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한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것처럼 영원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왕국의 결혼은 승력의 성약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성약을 굳게 지키려는 자녀들은 시련의 시기가 닥쳐와도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사망에 쏘는 고통은 수그러들며 우리의 영적인 힘은 강건해집니다.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사는 성약을 지키는 자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받을 보상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리니 이는 보라 그들은 모든 일에 복되며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교회가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회복됐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의 주님의 선지자십니다. 성약에 충실한 자녀로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hat think ye of?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로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당혹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저는 동료 후기 성도들과 또 다른 기독교인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경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물론 뜻이 모호해서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선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현대 경전, 특히 몰문경상의 해석을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과 더불어 또 그렇지 않은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는 일부 사람들은 오늘 아침 콜리스터 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칭송하면서도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지상에 오셨는지 그분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독생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성스러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자 그분은 하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리하여 사도 바울은 아들 즉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칭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미 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성역을 베푸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저는 여러 해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교회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많지 않은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분께서 제게 해주신 게 뭐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 저는 제 간증과 더불어 그분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나중에 서반구에서 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해주셨기에 이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비단 이 생에서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 생의 길을 밝혀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길이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어린 시절에도 그 지상의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구주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께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사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후에 이 70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께 고하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신권 권능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교리에 관해 더 이상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것이 나의 교리니라.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에 관해 위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 간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구주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양식의 근원인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포함하여 썩는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떡에만 의지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으며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께서 일찍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것,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생명을 지탱해 주기는 하나 영생을 향한 자양분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더 이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분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구주의 지상 성역은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세상의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절정을 이룹니다. 침례 요한은 이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이 축복하는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께 나와서 옆구리에 있는 상처와 손에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기록에는 군중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국에는 온 세상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그분의 속죄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의 가르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또 그분의 사명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몰문경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죄에서 비롯된 영적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릴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맥스웰 장로님께서 인상 깊게 표현했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시온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바벨론에 있는 별장도 계속 소유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중립지역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속하는 백성이므로 바벨론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그 시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구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제 스스로 이 사실을 알았듯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성신이 이 진리를 제게 알려주었으며 여러분께도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소망과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진짜 선교사예요? 하고 말하는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할머니 손을 잡고서 저와 제 동반자를 가리키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아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안녕, 나는 리처드슨 장로이고 우리는 진짜 선교사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 선교사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신이 났는지 저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구주와 저희 가족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기대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진짜 선교사처럼 보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귀환을 하자 비록 선교사업은 마쳤지만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교사로 보낸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절이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교사업을 마치고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뜻밖에도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진짜 식권 소유자예요? 할머니, 저 사람 진짜 남편이에요? 혹은 진짜 아버지예요? 혹은 할머니, 저 사람 진짜 교회 회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측면이든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관건은 학습을 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살면서는 실질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실적인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책임은 정식적으로 교사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가족 구성원, 교회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이긴 하지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진짜 교사는 성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역할을 빼앗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고 영이 함께하도록 공손히 초대하면서도 영에게 보조 역할만 맡기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영이 해야 할 일이라 믿으며 사실상 즉흥적으로 가르치기만 합니다. 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교사는 모두 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이 임하기 전이나 영이 물러간 후가 아니라 영으로 가르쳐야 영이 제약을 받지 않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의 말씀을 음미하면 진짜 교사인 성신을 대신하거나 성신의 영향력을 약하게 하거나 성신을 떠나게 하지 않고 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에는 성도들이 모임이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영이 함께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신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가르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신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면 성신은 제지받지 않고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 성신의 방법을 따르는 중요성을 실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자녀들과 함께 오리건 주에 있는 3,157m 높이의 사우스 시스터 선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출발 후 몇 시간이 지나 45도로 길게 경사진 조그마한 화산암 자갈길에 들어섰습니다. 정상이 시야에 들어왔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자갈에 푹 빠지면서 뒤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제가 8살 난 딸과 함께 잠시 멈추어 쉬는 동안 12살 된 아들은 서서히 선두로 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지친 데다가 오빠를 따라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과 상심에 빠졌습니다. 문득 딸을 업고 가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으나 마음은 있으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앉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에게 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꽉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가 디뎠던 곳에 재빨리 발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제 동작을 흉내내면서 뒷주머니를 꽉 잡았기에 제 힘에 이끌려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길을 올라가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딸은 만족스러워하며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생각에 딸와야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등산가였습니다. 딸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제가 산에 오르는 방법대로 잘 따라오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발을 옮길 때 딸도 동시에 발을 옮긴 덕분에 우리는 호흡을 맞출 수 있었고 저의 힘을 남김없이 한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영어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르칠 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신의 방법에 따라 가르친다면 영은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동시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영의 역사심과 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신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 개인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직접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상황 그리고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성신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알고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성신이 모든 것이 참됨을 가르칠 때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영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영의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재에 담긴 내용을 모두 가르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모두 가르치고픈 충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반원들이 알고 행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영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교사는 진정한 가르침에는 단순히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러 잠깐 멈춰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신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말하고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신은 우리에게 행하도록 권하고 속삭이고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교리에 따라 행할 때 그 교리가 참됨을 알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인도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성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배우거나 느끼거나 행할 수 없는 까닭은 선택 의지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 의지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교사는 가족이나 회중 또는 반원들을 대신해서 느끼고 배우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보다는 자녀와 반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고 자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 주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권유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성신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르치는 부모는 가족이 그저 가치에 대해 배우기보다 가치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는 가정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단지 교리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복음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개인이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성신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 상태를 볼 때 가정과 모임,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학습과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벅찬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전 정도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자녀들과 등산했던 경험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곧바로 돌아서서 산내를 아래를 내려다보기로 했습니다. 산 아래 경치를 보며 서로에게 참 많이도 올라왔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이 쉰 다음 재빨리 돌아서서 산 정상을 바라보며 한 번에 한 걸음씩 다시 올라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제 삶은 영을 동반하고 특히 영어로 가르친 진정한 교사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성신의 방법에 따라 가르칠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모,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교사, 그리고 진정한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의 구원의 날을 다 즐기세를 부른 다음 70인 정원의 가스히코 야마시다 장로님과 랜들 K. 베네트 장로님 그리고 제이 데븐 코니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넬 쿡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81st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One night, a number of years ago,
수년 전 어느 날 밤 갓 선교사 부름을 받은 수완 장로가 일본인 선임 동반자와 함께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집에 있었기에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에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수완 장로가 입은 외투에 눈길이 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멋진 외투를 입었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투는 새것이 아닌데다가 색상도 바랬습니다. 저는 이전 선교사가 숙소에 두고 간 외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완 장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외투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22년 전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을 때 입으셨던 외투거든요. 수완 장로의 아버지는 일본 오카야마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본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그 외투를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수완 장로와 아들 수완 장로가 일본에서 입었던 외투의 사진입니다. 저는 수완 장로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완 장로가 아버지의 외투를 입고 전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완 장로의 선교 사업은 일본과 그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일본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이 일본에서 봉사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귀환하신 모든 선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개종한 이들이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도 그런 개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17살 때 개종했으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는 아이다호에서 온 러프 장로였습니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시다가 최근에 해임되셨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친절하고 웃음을 띤 얼굴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매우 행복하셨고 17살이었던 당시에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들에 대한 느낌이 특별했으며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침례받던 날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이었고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님이 한 분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탕은 선교사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별로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후에 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로이드 장로님이 그 자매님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로이드 장로님은 그 자매님을 확인한 후에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장로님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로이드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는 로이드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확신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 제가 확인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도 로이드 장로님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저를 교회원으로 확인한 후 성신의 은사를 부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분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선교사들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신의 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사랑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비록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를 즉시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서 큰 사랑을 느꼈으며 그들의 친절한 행동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이며 희망의 메시지이고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영을 불러일으키며 영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여러분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의 선교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녀 중 4명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다섯 번째 자녀는 이번 달 말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업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빨리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교사들보다 더 열심히 애쓰는 이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받은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증을 키우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외투에 일본과 그 국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담아서 선교사로 나온 수한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독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들이 그 부름을 받아들여 전 세계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선교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신 모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계속해서 선교사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가족과 함께 해변에 있던 저는 해안에서 깊고 사나운 바다로 흐르는 강한 조류에 대한 경고 표지와 깃발을 보았습니다. 미숙한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근처 막루에 있는 인명구조원이 쉽사리 감지할 수 있는 이 거센 물살은 안전한 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말로 합리화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으니까 좋은 운동이 되겠어. 얕은 물에서는 별로 별일 없을 거야. 제 판단이 옳다고 믿은 저는 경고를 무시하고 물에 뛰어들어 기분 좋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잠시 후 근처 해변에 있는 가족을 찾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해변은 아득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건만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조류에 휩쓸려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떠내려간 것입니다. 처음엔 이것쯤이야 하다가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무트로 헤엄쳐가려 했으나 급류에 휘말린 저는 사정없이 깊고 거친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지친 데다 물을 들이마셔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저는 마지막으로 미친 듯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적처럼 인명구조원이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지요. 그는 제가 조류에 휩쓸려 갈 것과 그 지점을 알고 있었기에 물살을 피하여 제가 허우적대던 곳 주위를 헤엄치면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지쳐버려 혼자 해변까지 헤엄칠 수 없던 저를 구해준 그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했던 어리석은 선택은 하마터면 저와 가족에게 큰 비극을 안겨줄 뻔했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선택의 은사를 생각해보면서 각자의 선택을 평가해보는 우리 모두에게 성신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결과가 따르지 않는 영원한 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에 살면서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영원한 선택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서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성장과 진보에 도움이 될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리하이는 우리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영생을 택하라.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선택할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영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제 손자 손녀들은 선택을 할 때면 그 결과도 선택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3살 난 손녀가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다 됐어. 저녁을 먹으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단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바로 자러 가야 해. 그러자 손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놀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잠은 안 잘래. 놀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영양실조와 피곤함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겐 두 가지의 영원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며 각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세상의 구주를 따르기로 하여 영생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기로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따른 안전과 세상을 따르는 데서 오는 위험, 양쪽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이 해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기분 좋은 수영처럼 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었던 조류처럼 오늘날 세속화라는 조류와 거짓된 철학, 그릇된 가르침 및 걷잡을 수 없는 부도덕은 우리를 끌어내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떼놓으려 합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교묘하고도 위험한 세상의 풍조를 보시고 경종을 울립니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독려하며 가르치고 일깨우며 경고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얻는 통찰력과 성신의 인도, 그리고 그분들이 주는 예언의 권고를 따를 때에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 구주처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만 안전과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어 역경과 고통이 가득하던 시기에 아나토리와 스베트라나 레스트링코프 부부는 세상보다는 의로움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나토리는 직장에서 강등되었지만 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을 더 갖게 되었군. 이런저런 위협을 거듭받으면서도 복음 중심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아나토리 레스트니코프 장로는 최초의 러시아 70인 70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레스트니코프 부부는 선택을 할 때마다 변함없이 영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경을 겪고 유혹을 받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너무 힘들거나 늦은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중요한 올바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디에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로부터의 작은 오류와 사소한 진로의 이탈은 우리의 삶에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 단지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저절로 바로잡아지기만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빠르고도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미룰수록 바꿔야 할 것은 더 많아지며 올바른 진로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구주의 자비의 팔은 우리의 각자를 향하여 늘 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면 잘못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자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선지자의 권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선택할 때 매일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계속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며 구조활동을 돕기 위해 손길을 뻗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생을 선택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인격체로 경전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얼굴과 손이 있는 영화로운 부활체 몸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며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 원리를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젊은 시절에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으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차례 써야 했기 때문에 병원과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몹시 지치고 허기가 좀 무척 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어린 내 자녀들에게 시간과 활력을 주는 즐거운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솔직하게 페달을 밟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 길에 치킨 가게에 하나가 있었는데 잠시 멈춰 닭튀김 한 조각을 먹는다면 허기와 피로가 한결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의 닭 한 조각 가격은 당시 29센트였는데 지갑을 뒤져보니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5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제 형편을 고한 다음 길에서 25센트 동전 하나만 주게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니 이 친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땅바닥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유순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가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치킨 가게 건너편 길 위에서 25센트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마음으로 동전을 주어 닭 한 조각을 사서 맛있게 먹은 후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소한 것을 바라는 기도일지라도 자비심을 갖고 들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소한 일에 관여하시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큰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얼마나 더 바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성인이든 막론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요청은 보통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여쭌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그 대답으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경배 자세로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기도가 실질적이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비록 주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사전에는 기도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뜻을 일치시키는 행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정직함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하라는 숙제와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한다면 이는 온전히 정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영의 속삭임으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념하여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대신 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또는 다른 사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개인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나 혹독하여 이를 용서하거나 잊기가 무척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이를 주님께 돌리라는 주님의 권고에서 위안과 치료를 얻었던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교리아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되느니라.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중에 앞날을 내다보며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중한 것인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보호하며 함께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의 즐거움 가득한 생활의 비결 중 하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이유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며 그는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기에는 너무 아프다고 우기는 것처럼 비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라곤 고작 기도 드리는 것뿐이라면 그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진실한 정도에 상관없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고 나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지시를 따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콤한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듣는 음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이드 K. 페크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감미롭고 조용한 영감의 음성은 소리보다도 느낌으로 옵니다. 순수한 예지가 정신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는 생각과 느낌으로, 속삭임과 감명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실천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그런 배움을 얻었을 때 의로운 가운데 큰 신앙과 권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먼슨 회장님이 주신 다음 권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평화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여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로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특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자 지상에 세워진 왕국이며 이 사업은 참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any people face significant problems.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와 심지어 비극을 겪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예를 봅니다. TV에서 보는 죽음과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모습에 우리 영혼이 동요합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봅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참히 무너지던 장면을 최근에 다시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친 그런 비극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때때로 비극은 매우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들이나 딸이 어려서 죽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무심히 저지른 행동이나 사고가 사랑하는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루지 못한 일과 부르지 못한 노래에 대해 한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그것도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두십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각자를 위한 밝은 미래는 계획되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시련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며 그분의 속죄는 구원과 승령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당함까지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행복의 계획은 전세와 현세뿐 아니라 영생 동안 포함하며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람들과 영광스런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며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완전무결한 시야와 이해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필멸의 눈에 비친 세상의 전쟁과 폭력, 질병과 사악함을 보면 삶이 우울하고 무질서하며 불공평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총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을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의 관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막, 즉 전세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곳에서 제시된 목적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계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3막에서 펼쳐질 설명과 해결 방법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종합적인 계획에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해를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임을 많은 이들이 간과합니다. 몇 달 후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둘러싼 비참한 상황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한 세기 내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11층에 달하고 길이가 축구장 3배에 달하는 이 최신 호화 여객선을 선전하던 사람들은 빙산이 가득한 겨울바다에서도 타이타닉호가 끄떡없다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 배는 침몰이 불가능했지만 유빙에 덮인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으며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생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과 많은 복음 원리에 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상생활에 국한된 시야로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이 경악할 만한 인명피해는
사실 사람이 초래한 사고였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대량 살상과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선택의지를 악하게 사용하여 초래한 사건들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도덕적 맹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비극의 결과로 가족과 친구들, 국가가 끔찍한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에서 사람들은 자만심의 위험과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일의 위험성,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희생자들의 부류는 다양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처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노동자, 이민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후기 성도 이야기가 최소한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련과 고난과 비극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더불어 그런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같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축복과 사고를 피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입니다. 훗날 총괄리역원으로 봉사한 엘마 소니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유타주 로건에서 태어났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셨고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도 소니 장로님과 접견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총괄리역원과 접견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분에게는 프레드라는 저활동 회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엘마 소니는 마침내 선교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자고 프레드를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영국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사업이 끝날 무렵 선교부 석이었던 소니 장로는 미국으로 돌아갈 여행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프레드 그리고 함께 귀환하는 다른 4명의 장로들을 위해 타이타닉호의 표를 예약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프레드가 늦었습니다. 소니 장로는 처녀 항해를 앞둔 최신식 호화 여객선에 예약된 자리 6개를 모두 취소하고 다음날 떠나는 배표를 다시 끊었습니다. 타이타닉호로 여행하는 것에 들떠있던 4명의 선교사들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소니 장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그는 동료들에게 그들이 모두 영국에 함께 왔으니 돌아갈 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소니 장로는 타이타닉의 침몰 소식을 들었고 친구 프레드에게 고마워하며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니야, 내가 선교사업을 하도록 했으니 네가 오히려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때로 소니 장로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처럼 충실한 자들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친절하신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는 영을 지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전은 의롭고 구주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을 지니는 것은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기도 그리고 충실함이 필멸의 삶에서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신앙을 지니고 신권 축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안수하게 할지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살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두 번째 후기 성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린 코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타주 프로보 출신의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화가로도 음악가로도 훌륭한 재능이 있었고 교사이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프로보의 의료진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런던에서 조산사 기술을 배우는 6개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생각이 깊으며 기도하는 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타이타닉호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들도 함께 여행할 것이므로 여행이 한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린은 이 끔찍한 재난에서 생명을 잃은 몇 안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와 어린이는 구명보트에 태워졌고 결국은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하긴 했지만 추측하기로 그녀는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된 간호사로서 빙상과 충돌했을 때 부상당한 수많은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됩니다. 지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결과는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치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은 실제하며 고난의 영광로에서 형성되는 훌륭한 성품과 의로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정화시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여러 종류의 재난이 인류에게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막을지라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구주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어떤 고난은 다른 사람의 선택 의지에 의해 초래됩니다. 선택 의지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사악한 행동 또한 선택 의지한 측면입니다. 모로나이 장군은 이 중량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옵니다. 담배나 술이나 약물 남용으로 초래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술과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도 빈번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중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선교부 회장이셨고 제가 사랑하는 메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상생활의 고난에 맞서기 위해 이 문장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굳은 의지는 어떠한 우연이나 필연 운명도 기만하거나 방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장로님은 이 말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권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의 하나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 구주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명보트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속죄는 인생의 모든 부당함을 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은 이 생에서 그들이 상실한 여러 가지 기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종종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과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들에 대해 슬퍼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음악을 미처 연주해보지 못한 채 죽는 것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음악은 어느 종류이든 꽃피워보지 못한 가능성을 빗댄 은유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훌륭히 준비를 했으나 이 생에서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전의 하나인 토마스 그레이의 시 시골 교회 묘지에서 높은 비가 또한 그런 잃어버린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꽃들이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붉게 피고 사막의 바람에 그 아름다움을 소진하네. 가족이나 직업, 재능, 경험 또는 다른 것들과 관련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베 자매님의 경우처럼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녀가 부르지 못한 노래와 이 생에서 다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더 넓고 선명한 복음의 시야로 보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약속된 크고 영원한 상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의 한 구절이 위안과 위로와 분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시네. 구주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아름답고 영감에 찬 음악을 선사해 주신 태버네클 합창단, 유타주의 플레전트 뷰 및 북 옥든 스테이크의 초등의 합창단, 플레전트 그로브의 신권 합창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We likewise extend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과 통역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대회 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제 비오니 주여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폐회 기도를 70인 정원회의 그레고리 A. 슈바이처 장로님이 해주시고 이로써 대회를 휴회하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rothers and sisters, I know you.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가장 영감에 찬 대회였다고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느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며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형제님들과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이 매우 훌륭했으며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발휘해 주신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아울러 교회 모든 회원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총괄리 여건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하셨으며 주님의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제 보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지혜와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며 그분들이 베푸는 봉사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업에 매진하시는 12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심없이 효과적으로 봉사하시는 70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 형제님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 보조조직 역원으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고 기도로서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이 생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드와 지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건 간에 부름받은 위치에서 기꺼이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는 그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회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무 탈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느낀 영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간증을 키우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사탄에 대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종으로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여러분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모든 총관리 여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서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모두 함께 해야 하며 모든 남자와 여자 또 아이들까지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투지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며 인격을 지니시고 실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가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또 하기를 바라시는지 모두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께 작별을 고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대회를 마치면서 저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찹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를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또 모든 총괄 역원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저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가르침에 응하고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고 저희의 모든 행위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이웃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고 저희가 배운 것들을 집에 잘 가져가고 저희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며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1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